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방장관들이 오늘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벨라루스에 배치될 핵무기와 그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도 러시아가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쇼이구 장관은 서방 측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벨라루스 내 전술핵 배치에 대해 벨라루스와 합의했다며 이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오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 비확산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똑같이 하기로 벨라루스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하나 룬게스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대변인은 당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하면서 나토는 핵 공유와 관련해 국제적 약속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자국 내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등 러시아를 지원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상무장관이 오늘 회담할 예정입니다. 수제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25일부터 이틀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무역장관 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이날 진아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난다고 수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중미 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중 상무장관의 이번 회담은 중국이 최근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22일 존슨앤존슨과 3M 등 중국 상하이 소재 미국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중국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전하고 상생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계속해서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 내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사에 제재를 가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직접 소통 중이라면서 중국이 마이크론사 제품 판매를 안보 우려를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지난 20일 주요 7개국 공동성명에서 확인한 경제적 강압 반대라는 강력한 입장을 저해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이것은 복잡한 관계이고 부침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다만 이 사안 하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던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다시 열기 위한 더 큰 노력을 망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G7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을 제거하고 관계를 다양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곧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과의 더욱 개방적인 대화 채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무, 재무,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의 회담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오늘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이바르로도 불리는 액체연료 기반 탄도미사일 코람샤르4 미사일이 트럭에 장착된 발사대에 올려진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시간 내 발사 준비가 가능하다고 모하마드 레자 아슈티아니 이란 국방장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에 탄두 중량은 1,500kg이라고 밝힌 가운데 성공적으로 발사된 모습이 찍힌 촬영 일시가 불분명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는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대중음악적 역사의 전설, 록큰롤의 여왕 가수 티나 터너가 24일 스위스 취리 인근 지역에 있는 자택에서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9년 미국 테네시주 브라운스빌에서 태어나 1950년대 말에 가수로 데뷔해서 60년 가까이 활동한 티나 터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악기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힘있는 목소리와 무대와 관중을 휩쓰는 역동적인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였습니다. Proud Mary,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수많은 히트곡을 낸 그의 활약은 1972년과 85년, 86년, 89년 등 모두 8개의 그래미상 수상으로 입증이 됐고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어워드, 록큰롤 명예의 전당과 그래미 명예의 전당, 케네디 공로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빛이 났습니다. 자, 여러 편의 영화에도 출연해서 호평받았습니다. 하지만 티나 터너는 초기 가수 활동을 이끌었던 남편 이 아이크 터너의 폭력과 학대로 세간의 시선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자녀 중에 두 아들을 먼저 잃었고 새로운 인연과 재혼해서 스위스에 정착하고 은퇴했지만 뇌졸중과 대장암 또 신장 이식으로 이어진 수술과 투병으로 힘든 말년을 보냈습니다. 24일 백악관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슬픈 소식이자 큰 손실이라며 티나 터너의 죽음에 애도를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네, 저는 비올라 연주를 하는 사람이고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도 하고 음악대학 교수로도 하고
탈북민 성악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 한국 서울에 같은 직업을 가진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의 일에 대한 생각도 의미를 공감해보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9시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흐립니다. 새벽까지 황해도 개성과 강원도 장전 평강,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자강도 강계 쪽에 비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 예상합니다. 오늘도 약간 강한 바람이 평안남도와 강원도 장전, 또 함경 남북도 지역으로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 5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예상되고요. 서해는 앞바다는 구름 많고 먼바다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1.5m로 오후에 물결이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5도에서 시작하고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14도에서 22도, 개성은 13도에서 25도입니다. 함흥 13도에서 28도, 원산 16도에서 27도, 청진은 14도에서 22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해킹 집단이 미국 내 중요 기반 네트워크에 진입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들어가 교전을 벌인 무장 조직이 미국산 무기를 썼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대통령이 총선을 다시 치르기 위해 임시 총리를 임명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중요한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경고가 또 나왔네요.
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24일 각각 별도로 경고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집단이 미국 안의 주요 네트워크에 침입해 간첩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기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고한 겁니까?
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 해커 조직이 통신부터 교통 중추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중요 기반 조직들을 광범위하게 연탐해 왔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보고서에서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군 기지들이 있는 미국령 관도 목표물이었다면서 이런 위험을 완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괌에 있는 기관도 목표물이라고요?
네, 괌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분쟁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핵심 시설이 있습니다. 또 괌에는 많은 해적 케이블로 아시아와 호주를 미국과 연결하는 통신 중추 시설도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중국 해커들이 이런 중요한 미군 네트워크와 다른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킹이라고 하면 그냥 정보를 빼내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사시 대응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해커 활동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 내 중요한 기반 시설을 겨냥한 중국 사이버 첩보 활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해커 조직이 이런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 분석가들은 볼트 타이푼으로 불리는 조직을 지목했는데요. 지난 2021년 중반부터 이 조직이 수행한 은밀한 공격이 장기간에 걸친 간첩 활동을 가능하게 했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있을 때 미국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이 조직이 유사시에 미국과 아시아 지역 사이에 중요한 통신 기반 시설들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의 얼마나 많은 기관이 중국 해커들의 염탐 대상이 된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순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만 염탐 대상이 통신, 제조, 유틸리티, 교통, 건설, 해양, 정부기관, 정보기술 그리고 교육 분야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탐 분야가 이렇게 광범위한데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목표물이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NSA는 연방수사국 FBI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영국 내 협력기관들과 함께 실제 발생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자국 역시 해커들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미 국가안보국 NSA와 협력하는 나라들이 모두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는 나라들이네요.
네, 미국 과제에서 이 다섯 개 나라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는 이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정보 동맹입니다. 이런 가운데 24일 NSA와 이들 나라 사이버 보안 기관들이 합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런 활동은 미국 내 중요 기반 분야에 걸친 네트워크에 영향을 준다면서 관련 기관들은 해커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분야들을 겨냥해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같은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미국과 동맹국은 이른바 이 영어로 Living Off the Land라는 이 해킹 기술을 지목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공격 대상인 이 전산망 네트워크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기술이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볼트 타이푼이 라우터나 방화벽 그리고 VPN 장비 등을 포함한 이 해킹이 된 소규모 사무실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이런 정상적인 전산망에 침입하 하려고 시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NSA는 이런 기술이 방어하기도 어렵고 흔적을 남기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공격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NSA와 다른 서구 보안기관들은 이 중요한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자신들이 권고했던 기술 지침을 이용해서 이 전산망 안에 수상한 활동들을 식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사와 NSA의 경고는 모두 중국 해커를 지목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25일 나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 두 기관이 발표한 해킹 의혹은 파이브 아이즈의 집단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미국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허위 정보 채널을 정부 기관 밖으로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2일입니다. 친 우크라이나 무장 조직이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서 교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장 조직이 미국 무기를 썼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보도에 관해서 미국 정부 쪽의 반응이 나왔네요.
네, 미국 백악관은 해당 보도가 사실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등 몇몇 매체는 현지에서 찍은 사진을 근거로 이 러시아에 들어간 무장 조직이 미국산 군용 장비를 쓴 걸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매체들이 언급한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네, 교전이 있었던 이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부서진 채로 남겨진 험비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애초에 러시아 정부가 공개했었는데요. 험비라 그러면 이게 미군들이 쓰는 전술 차량을 말합니다.
예. 자, 애초에 미국은 이번 사건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공격과 미국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러시아 내 공격에 미국산 장비를 쓰는 것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 점을 우크라이나 쪽에 그동안 명백하게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산 장비를 가지고 러시아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우크라이나 쪽에 확실하게 해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앞서서 국방부 대변인은 팻 라이더 장군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 외에 준 군사 조직에 제3자가 장비를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장비 이전을 요청해도 승인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 일부로 미국이 제공한 안보 지원을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써야 한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측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 쪽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점점 더 많은 장비가 우크라이나 군 쪽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24일에 러시아에 침입했다는 그 무장 조직의 지휘관이 공개 회견을 했죠.
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조직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이 러시아 의용군 RBC 지휘관이라고 밝힌 이 데니스 카푸스틴 씨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이런 공격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군 쪽에서는 그 러시아 쪽에 침입한 그 파괴 공작대 70여 명을 사살했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카푸스틴 씨는 두 명만 다쳤고 또 작전 중에 장갑차를 노획하고 러시아군 포로를 잡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RBC 외에도 이번 공격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자유군 LSR 측에서는 이 두 명이 죽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이번 사건 배후가 우크라이나라고 지목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무장조직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이런 침입에는 무자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 크렘린궁을 겨냥한 이 드론 공격, 무인기 공격이 있었는데 이게 또 우크라이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더군요.
네,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공격 배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공격을 지시했는지 또 어떤 기관이 공격을 감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공격이 발생한 다음 날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만 싸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에서 임시 총리가 임명됐습니다.
네, 카테리나 사켈라로플루 그리스 대통령이 2차 총선을 이끌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24일 임시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임시 총리가 된 사람은 이오아니스 사르마스 전 감사원장입니다.
네, 최근에 그리스에서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21일에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 몇몇 정당이 사켈라로플루 대통령이 24일에 소집한 연정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이 협상에는 총선에서 득표율이 3%를 넘은 정당들 지도자가 참여했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나오지 않아서 오는 6월 25일에 다시 총선을 합니다.
네. 자, 1차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됐습니까?
네, 현 집권당으로 보수 성향인 신민주주의당입니다. 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소속된 신민당은 이번에 가장 많은 40%를 얻어서 전체 300석 가운데 146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정부를 꾸리기에는 의석수가 모자라서 연정 구성이 필요했었는데 결국에는 연정을 거부하고 재선거를 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신민당 뒤로 많은 득표를 얻은 당은 어디였습니까?
네, 좌파연합인 시리자와 중도 사회주의 성향인 범 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당도 연정 구성 대신에 2차 총선을 택했습니다.
네. 자, 이제 2차 총선 결과가 다음 달 25일에 나올 텐데요. 결과가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요?
네, 현재 여당인 신민당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선거제도가 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그리스 선거제도 아래서는 2차 총선에서 득표율이 25%를 넘으면 이 초과한 득표율에 따라 추가로 의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최대 50석까지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선거제도가 지금으로선 여당에 유리한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신민당이 2차 총선에서 추가로 확보할 의석 혜택을 보려면 일단은 2차 총선에서도 다수당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총선에서 2위였던 시리자가 전체 표 가운데 5분의 1만을 얻는데 그친 덕에 신민당이 2차 총선에서 과반을 달성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일에 2차 총선에서도 신민당 득표율이 다시 40%나 아니면 이보다 조금 적게 나와도 신민당이 거의 확실히 과반 이상을 확보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앞서 신민당이 연정을 거부할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신민당이 2차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 정부를 꾸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인가요?
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베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 1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총기 규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몰려드는 이주자로 인해 노숙자에게 쉼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경선이 이제 본격 경쟁 구도에 오르는 모습인데 경선 도전장을 내민 공화당 정치인이 또 있네요.
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4일 차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면서 몇 달 전부터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는데요.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진행된 대담 행사를 통해 자신의 대선 출마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디센티스 주지사의 출마의 변부터 들어볼까요?
예, 디센티스 주지사는 대담 직전에 1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의 시작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우리의 국경은 재앙이다. 범죄는 우리 도시에 만연해 있고 연방정부는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플로리다주에서 우리는 미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이끌어나갈 용기와 승리할 힘이 필요하다며 나는 위대한 미국의 복귀를 이끌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디센티스 주지사의 출마 선언 방식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소셜미디어 행사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 경영자 CEO와 함께 이날 오후 6시 트위터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페이스 대담을 통해 출마를 알렸습니다. 기존의 경쟁자들이 현장 행사를 했던 것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초반부터 오디오 끊김 현상이 반복됐고요. 20여 분간 방송 송출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초반 접속자 수가 60만 명이 넘어섰지만 행사가 끝날 땐 3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화면이 멈춘 검은색 화면이 계속 뉴스 보도에 나오고 있더군요. 이 트위터 행사가 원활하지 못한 때 반응 어떻습니까?
예, 폭스뉴스와 뉴욕타임스, 폴리티코 등 주요 매체는 트위터만 통한 출마 선언은 기술적 재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속이 힘든 디센티스 주지사 행사를 빗대 이 링크는 작동된다며 자신의 재선 모금 사이트 링크를 올리기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디센티스의 트위터 출마 선언은 재앙이다. 그의 전체 선거운동이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예, 이 디센티스라는 게 디센티스 주지사를 가리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디센티스는 디센티모니어스의 준말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센티스 주지사 이름에 신성하다라는 신성한 체하다는 뜻의 센티모니어스를 합성해 디센티모니어스라고 부르며 디센티스 주지사를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센티스 주지사 선거 캠페인의 브라이언 그리핀 대변인은 디센티스 주지사에 대한 열정이 말 그대로 인터넷을 파괴했다며 한 시간 만에 1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공화당 경선에 뛰어든 디센티스 주지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44살인 디센티스 주지사는 공화당에 주목받는 신예 정치인입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태어난 디센티스 주지사는 어린 시절 야구선수로 활동했고요. 예일대학에 진학해서는 야구팀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학 졸업 후 잠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다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했는데요. 로스쿨 학생이었을 당시 해군에 지원했고요. 졸업 후 법무장교로 임관돼 2007년에 이라크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치계 발을 들였고 이어 2016년까지 3년임을 했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 주지사는 언제 된 겁니까?
예, 지난 2018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입어서 리틀 트럼프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작년 중간에서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는 19%가 넘는 큰 격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없었다면 지난 2018년에 디센티스 주지사가 당선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따라서 디센티스 주지사가 자신의 대항마로 대선에 나오는 것은 불충한 행위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디센티스 주지사 이렇게 맞붙게 됐는데 디센티스 주지사가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예, 작년 중간선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 내에서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 디센티스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교와 사업체를 개방시키는 등 방역 제한을 대폭 완화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였고요. 34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자수성가형이라는 점, 또 별다른 스킨들 없이 가정적인 이미지 역시 강점으로 뽑힙니다. 이 디센티스 주지사는 아내 케이시 디센티스 여사와의 사이에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언론인 출신인 케이시 여사는 디센티스 주지사의 전담 정치 고문으로 불리며 남편의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디센티스 주지사를 둘러싼 논란도 있지요.
예, 디센티스 주지사는 동성애 문제 등이 매우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른바 문화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주립대학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을 비롯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과 학교와 직장에서 특정 인종과 성에 관한 논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워크 중단법을 서명했습니다. 또 플로리다 주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금지하는 거를 제정하면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디즈니사와 갈등을 빚게 됐는데요. 이 디즈니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자 디센티스 주지사가 이 디즈니 특별지구에 부여해온 세금 혜택 등을 박탈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현재 양측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선거에서 중요한 게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이 디센티스 주지사가 대선에서 경선에서 승산이 있을까요?
예,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 경선 주자 가운데 이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디센티스 주지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4월 초에 발표된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이고요. 디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지율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 그 1년 전에 일어난 총기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유베이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사건이 24일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백악관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당시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2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한편 연설을 통해 총기 규제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네, 그날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학교와 너무 많은 일상적인 장소가 학살 현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제 행동할 때이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네. 자, 유베이디 총격 사건이라고면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돼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1년 전인 2022년 5월 24일 텍사스주 남부의 작은 도시 유베이디의 롭 초등학교에 당시 28세의 총격범이 교내에 난입해서 총기를 무차별 난사했는데요. 당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범인도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경찰의 대응이 또 문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경찰의 진압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입니다. 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사건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또 총격범이 18세가 되자마자 공격용 무기 두 정을 구입해서 범행한 사용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다시 일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의회는 초당적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자, 이 법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확대하고 총기 구매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 30년 만에 연방의회 차원에서 주요 총기 규제 법안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개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총기 규제에 관한 강력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유베이디 참사 이후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자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와 대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거듭 호소했지만 총기 규제 반대하는 공화당과 총기 옹호단체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이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법안 통과 후 총기 폭력을 줄이고 전쟁 무기를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 수십 건의 행정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곳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의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뉴욕으로 몰려드는 이주민 때문에 뉴욕시의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3일 수만 명의 이주민이 몰려들면서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쉼터 권리 의무 규정을 유예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욕에 쉼터 권리라는 게 있었군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뉴욕시 법원이 지난 1981년 쉼터를 요구하는 모든 노숙자에게 시 당국이 임시 거처를 제공할 것을 명령한 이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법원 명령입니다.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정이죠.
네, 뉴욕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이주자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 바로 국경, 이 남부 국경지대입니다. 뉴욕시 당국에 따르면 올해 봄부터 멕시코에서 미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 7만 명 이상이 뉴욕에 도착했고요. 현재 4만여 명이 시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이미 시내 140개 호텔을 포함해 150곳에 달하는 신규 이주자 수용 장소를 마련했지만 쉼터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이주자는 현재 브루클린의 유람선 터미널과 랜들스 아일랜드의 천막에 수용됐고요. 또 이주민을 학교 체육관에 수용하려는 계획은 최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은 모두 100명입니다. 이들은 임기가 6년이고 각 주에서 2명씩 뽑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연방 상원 의원은 나라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들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첫 번째 순서로 급료와 재직기간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연방상원은 1789년 첫 회기부터 의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했습니다. 상원의원 급료는 1789년과 1815년 사이엔 1당으로 6달러였습니다. 이어 1815년부터는 연봉으로 지급했는데요. 1817년까지 연봉이 1,500달러였습니다. 상원의원 급료는 1817년부터 1855년까지 다시 1당으로 지급했지만 이후로는 지금까지 연봉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원의원 연봉은 17만 4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난 2009년부터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다수당과 소수당 대표 그리고 의장 대행은 일반 의원보다 많은 급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들 연봉은 19만 3,400달러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 의원직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상원에서 35년 이상 활동한 사람은 모두 25명입니다. And those people out of respect for themselves, out of respect and loyalty to the president and to the presidency, and out of respect for their own political. 이 중에서 가장 오래 상원에 몸담은 사람은 민주당 소속 웨스트 버지니아의 로버트 씨 버드 의원으로 195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무려 51년 5개월 26일을 상원의원으로 일했습니다. 25명 중에 재직 연수가 가장 짧은 사람은 민주당 소속 테네시주의 케네스 D. 맥켈라 의원으로 35년 10개월을 재직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당적을 바꾼 스트롬 서먼드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15명, 그리고 공화당이 모두 9명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투표를 엄청나게 많이 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기부터 지금까지 상원에서 만 번 이상 투표한 의원은 모두 33명입니다. 이 중에서 1등은 역시 상원에 가장 오래 있었던 로버트 씨 버드 위원으로 그는 51년여 동안 모두 18,689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33명 가운데 아직도 현역인 사람은 1981년부터 상원에 몸담은 공화당 척 그레슬리 의원으로 약 14,000회를 투표했습니다. 또 1985년에 상원에 들어와 현재 소수당인 공화당 대표를 맡고 있는 미치 맥코넬 의원이 약 12,000번, 그리고 1993년부터 재직 중인 민주당 패티 머리 의원이 약 10,000번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첫 번째 시간으로 급료와 재직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그 직업에 대한 생각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음악가들이 서로의 음악을 배우고 또 직업을 갖기까지의 과정과 역할도 달랐는데요. 서울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듯 다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회통합토크콘서트 남북 더보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예술인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선택하실 때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술인이라는 이 세 글자가 저한테는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서부터 노래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요.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1층 강당에서 사회통합 토크콘서트 2023 남북 더보기가 열렸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이 남북 더보기 행사가 열린 첫 회였는데 이날의 주제는 예술인 편이었고요. 참여자로는 성악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이정씨, 그리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초대 이사장인 비올라 연주자 신종호씨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기획한 경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심영미 교수가 이 사회를 맡았는데요. 먼저 행사 취지 심영미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저희 남북 더보기는요, 남한과 북한, 즉 예를 들면 고향이 북쪽인 분, 고향이 남쪽인 분이 직업군에 따라서 어떤 자기 직업에 걸어온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더보기 하는 것이죠. 즉 말해서 다른 점도 찾아보고 공통점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통합으로 함께 간다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직업군별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공통점들은 인간의 삶의 보편적 특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점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보다 더 공통점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행사는 관객과의 대화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요. 심영미 교수가 한 차례 질문을 하면 참여자가 그에 대한 답을 하고요. 또 중간에는 관객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전반적으로 이제 소개가 먼저 있겠죠, 그죠? 소개를 하고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라든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웠던 점, 행복했던 점, 그리고 또 이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예술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나도 모르게 고래가 되어서 춤을 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직업을 후손에게도 물려주고 싶은가 이런 질문도 좀 있고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예술인들이 걸어온 삶이 어떤 측면이 다른지를 서로 또 한번 크로스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러한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심영미 교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특히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행사장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찼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대부분 탈북민들이 고향이 북인 분들이 한 50% 이상 돼야 되는데 모집하기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고요.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지자체에서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중점을 둔 곳은 그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방청객으로 모시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탈북 성악가 이정 씨는 북한에서의 삶과 현재 한국에서 성악가로 활동하면서 느낀 소감을 전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성악가로 활동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북한에서 살다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탈북민 성악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어렸을 때부터는 제가 그 많이 학교 음악 소설라든가 또 소년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에도 제가 뽑혀갔는데 그때 당시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제가 그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꿈을 안고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성악을 전공하고 예 지금 예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기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그 못다한 꿈을 이루어 현재는 성악가로서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내주시는 이런 세금으로 제가 또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게 되고 그 가족은 물론 쉽진 않았죠.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지만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무대에 설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노래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도 안겨주고 박수 갈채도 받으면서 어떤 성취감도 생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큰 성공을 떠나서 지금으로도 만족을 하거든요. 어떤 예, 그런 꿈을 이루었다는 이런 감사함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남북 떠보기 행사에는 어떤 마음으로 함께한 걸까요?
제가 북한에서는 성악가로 활동을 안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늦은 나이 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예술 이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완벽하게 잘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또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탈북민 성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분들과 제가 또 이게 살아오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소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정 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불렀던 노래를 관객에게 불러주기도 했는데요. 관객도 그 순간 더욱 몰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영화 색별이라는 영화에 나온 주제곡이거든요. 예, 족구에 파견된 그 애인을 그리는 그런 노래인데 제가 전혀만 불러드릴게요. 저 하늘의 새별이 많고 많아도 마음속
탈북 성악가 이정 씨의 노래로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이날 함께 참여한 신종호 씨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남북의 동질감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네, 저는 비올라 연주를 하는 사람이고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도 하고 음악대학 교수로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에서 제가 비올라 플레이어로서 평생 음악을 쭉 해왔습니다. 문화예술을. 남과 북이 정말 분단이라는 것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그 예술은 세계의 공통 언어고 특히 음악은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느끼는 감정 북에서 가졌던 예술 감정 또 남한에서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동안 또 살아온 환경이 뭐 거의 예술 활동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동질감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전 좋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남북 더보기 행사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11월까지 열리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함께한 관객들은 이 행사의 이름처럼 남한과 북한을 더 보고 싶어 참여했다고 하고요.
일단은 예술인 편도 그렇지만 이제 남북의 서로를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아무래도 서로가 남북한에 대한 거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고 들여다봄으로써 해서 북한에 대한 인식, 남한의 이제 잘못 가졌던 우리들의 인식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된 부분일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열릴 다른 직업군 편도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뭐 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긴 하지만 되게 기대되는 거는 뭐 교육 쪽도 기대가 되고 군인 쪽도 기대가 되고 뭐 다 기대가 돼요. 앞으로 좀 더 이거를 이제 더 크게 이제 확산시켜서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계층 직업별로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
내가 여기 와서 7년 됐지만은 살면서도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참가해 보니까 서로 소통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거를 알게 되고 또 여기 남한 분들도 북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되고 서로가 다르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조금 더 하게 되면 소통만 좀 하면 더 빨리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느꼈고 내가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 예술은 난 예술은 잘 모르는데 예술도 좀 느껴보고 싶고 그다음에 교육도 군인 부분도 다 느껴보고 싶어서 지금 내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이 어쩌는가 남한의 실상하고 차이점이 뭔가 장단점이 뭔가 이런 것을 좀 보고 느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서로 배려하는 의미 이 예술문화도 인간이 오기 때문에 남북이라는 그런 장벽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자주 있으면 좋죠. 발전적이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나쁜 감정 없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안 좋은 감정 없어요.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Sure. What's on your mind?
I just wanted to address something that happened the other day. When we were discussing our project, I noticed that you seemed a bit distant or maybe even upset. Did I say something wrong?
Really? I'm sorry if I gave you that impression. It wasn't anything you said. Trust me. I had some personal stuff going on. And it was occupying my mind. It had nothing to do with our conversation. No hard feelings at all, seriously.
Thanks for letting me know. I'm glad it wasn't something I said. I was concerned that I might have unintentionally hurt you or crossed the line.
존이 제게 물었습니다.
Did I say something wrong?
내가 뭘 잘못 말했나요? 저는 나쁜 감정이 전혀 없어요. 언짢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No hard feelings. I have no hard feelings. Hard feelings.
악감정입니다.
No hard feelings.
악감정이 없다, 기분 나쁘지 않다, 언짢지 않다 이런 표현이죠.
I have no hard feelings.
자,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Sure. What's on your mind?
I just wanted to address something that happened the other day. When we were discussing our project, I noticed that you seemed a bit distant or maybe even upset. Did I say something wrong?
Really? I'm sorry if I gave you that impression. It wasn't anything you said. Trust me. I had some personal stuff going on, and it was occupying my mind. It had nothing to do with our conversation. No hard feelings at all. Seriously.
Thanks for letting me know. I'm glad it wasn't something I said. I was concerned that I might have unintentionally hurt you or cross the lin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 당신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What's on your mind?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I just wanted to address something that happened the other day.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address.
어드레스 하고 싶다. 여기서 어드레스는 어떤 문제를 다루다, 검토하다 이런 뜻입니다.
When we were discussing our project, I noticed that you seemed a bit distant or maybe even upset. When we were discussing our project,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할 때,
I noticed,
나는 noticed, 알아챘어요.
You seemed a bit distant or maybe even upset.
당신이 조금 멀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화난 것 같기도 했어요.
Did I say something wrong?
내가 뭘 잘못 말했나요?
I'm sorry if I gave you that impression.
내가 그런 느낌을 줬다면 미안합니다.
It wasn't anything you said. Trust me. It wasn't anything you said.
당신이 말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Trust me.
날 믿어요.
It had nothing to do with our conversation.
우리의 대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No hard feelings at all. Seriously.
정말 나쁜 감정 전혀 없어요.
No hard feelings.
나쁜 감정 없다.
I have no hard feeling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No hard feelings.
나쁜 감정 없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I have no hard feelings.
안 좋은 감정이 없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